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4일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기존 0.25에서 0.5%에서 0.5에서 0.75%로 올렸습니다. 제닛 옐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이 이번 결정을 견인했다며 미 경제가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고용시장 개선과 물가 상승 전망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런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건 10년 만에 두 번째입니다. 연준은 1년 전 금리 0% 시대를 마감하며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선 기간 중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업체 대표들을 만납니다. 이날 회동엔 애플과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서부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업체 최고 경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실리콘밸리 기업인들과 친밀한 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은 대선 기간 중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며 그를 강하게 비난해 거센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요구를 거부하자 트럼프 후보는 국가안보에 무책임하다며 지지자들에게 애플 제품 거부 운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의 많은 공장이 미국이 아닌 중국 등 외국에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미국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지만 기본 틀을 벗어난 독자 제재엔 반대한다고 중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14일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항상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대표는 또 한반도 상황은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자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직후 새로운 독자 제재를 발표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분쟁 움직임을 감시하는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런 움직임을 담은 위성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중국은 스프레틀리 제도, 중국명 난사군도 지역에 만든 인공섬에 대규모 대공포대와 소규모 미사일 방어 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위성으로 중국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는 이 단체는 중국이 인공섬 네 곳에 군사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타이완 언론들은 14일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지원투기 24대와 공중구비기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격납거를 건설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업체인 구글과 쿠바 정부가 서버 설치를 통해 구글 자료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과 쿠바 관리들은 12일 아바나에서 쿠바 내 구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계약에 따라 쿠바 내 유튜브나 지메일 등 자사의 서비스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쿠바에서 유튜브나 지메일 등을 이용할 경우 접속 대기 시간이 종전보다 10배 이상 짧아질 전망입니다. 반세기 이상 국교가 단절됐던 미국과 쿠바는 직접 자료를 송수신할 수가 없어서 구글 자료를 이용하려면 쿠바에서는 베네수엘라를 거치는 바람에 속도가 매우 늦어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구글 콘텐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운영하는 서비스 이용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군이 폴란드 파병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폴란드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발틱 국가들은 러시아의 늘어나는 군사적 움직임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 정권이 사용하는 인권 유린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국제법으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미국 정부는 탈북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북한 수해복구 지원금 모금에서 목표액의 25%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추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이 법의 취지를 살릴 핵심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재단 이사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년간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 9월 4일 시행에 들어간 한국의 북한인권법에는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100일 넘게 지났지만 이 법의 핵심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단이사 배분을 놓고 한국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모두 12명의 재단이사진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2명, 그리고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제1다수당으로서 재단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상근이사직을 여당인 새누리당과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며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재단이사장의 경우 이사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 조항엔 국회 이사 추천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결국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한 재단 출범은 불가능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서울 시내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관련 비용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 등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북한인권재단의 연구, 조사, 활동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야가 북한인권법 에 의해서 재단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 법의 정신에 기초해서 좀 조속히 만들어서 출범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가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는 중대 현안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나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한국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나 한국 국회가 국제사회와 인류의 이런 모든 반인도 범죄에 대해 착결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에는 역행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하루속히 정부 정당이 이런 부분에 나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실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당초 북한인권법을 마땅치 않게 여겨온 야당이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재단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국회는 최근 내년도 통일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134억 원, 미화로 약 1,150만 달러였던 북한인권재단의 내년 예산 가운데 약 140만 달러를 줄였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줄어든 예산의 약 80%가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항목의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민간단체 활동이 중요하지만 한국 정치권에는 굳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와 북한 정권의 정책과의 연관성을 자세히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레이 전 대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과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냈는데요. 특히 인권 최고대표 시절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연공 기자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룬 모의 재판의 재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 모의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They established a panel and made sure that they have seasoned three judges on the panel.
국제 변호사 협회가 이 행사를 주최해서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들과 세 명의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또 공개 행사를 통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의와 책임 추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또 최악의 범죄들이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무려 반세기 이상 이런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유엔이나 국제 지도자들 사이에서 너무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의 재판이 중요한 것은 마침내 북한 정권의 정책과 법이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직결돼 있고 이것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제기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필레이 전 대표께서 재임 시절 설립을 적극 지원했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보고서와 이 모의 재판 절차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COI report, yes, dealt with the entire spectrum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panel.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내 모든 인권 유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모의 법정은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만을 다룹니다. 수용소에서 너무 많은 인권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재임 시절에 이미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혔었습니다. 이제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모든 국제법을 동원해 판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와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국제사회 지도자들에게 뭘 촉구할 계획이십니까?
You know, this is one of the early steps, I would say. Every step we take is designed to draw attention of international leaders.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이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밟는 절차 하나하나가 국제 지도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번 모의 재판도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애를 뒤돌아보면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거기에 맞는 절차와 합당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가령 제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재임 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사안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설립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번 모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번 재판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또 재판을 담은 영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절차라고 봅니다.
공개 모의 법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Well, firstly, this is not a judicial panel. Yeah, it's just a panel.
저희는 공식적인 사법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냥 합의체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전직 재판관들이 이 증거들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이 과정은 유익합니다. 저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이 토머스 뷰켄달 전 재판관하고 마크 하몬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관과 함께 60일 안에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겁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작성할 계획입니다.
모의 재판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 증인들은 하나같이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나 인권의 개념조차 모르는 게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해도 그게 문제인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전범 재판관과 유엔의 최고 인권수장을 지낸 분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I want to say that everybody has a right to human rights.
모든 인간은 누구나 인간이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의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이 증언한 수용소에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모두 인권 위반이자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들도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고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바른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제 조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한때는 유색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린 피해자였지만 인권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권 탄압을 가하는 자들과 정부 권력은 저희에게 인권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남아공 국민 모두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북한에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을 서로 연결해서 인권이 뭔지 북한 주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북한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를 국제법으로 규명할 계획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김영곤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탈북자들이 무인기로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최고 존엄 동상에 대한 타격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어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부추김과 재정적 후원 하에 탈북자 박상학 형제가 북한과 인접한 국경지역에 잠입해 무인기로 북부 국경지역의 동상을 타격하기 위한 시험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존엄 동상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말합니다. 우리민족끼리가 지목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달 말 중국 장백현 지역에서 야간에 북한 해산시에 있는 김일성 동상인 보천보 승리 기념탑까지 무인기인 드론 두 대를 띄어 시험 비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의회는 대북 전략에 탈북자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이 새 행정부 대북 전략에서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월시 인권 담당자가 주장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공동 기고문에서 탈북자들이 핵무기로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정보와 돈을 들여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탈북자들은 다른 가족들을 탈출시킬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북한 정권의 통제를 약화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은 언젠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과 전문가 등 핵심 그룹이 될 수 있다고 두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응답자 36명 가운데 35명이 사적으로 북한 정권을 비판한다는 최근 북한 내부 여론조사를 예로 들면서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의회가 대북 전략에 탈북자 사회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재정착 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재 연간 평균 20명에 불과한 탈북 난민 수를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난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이 가능한 정착지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탈북자 사회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금 모금 방안을 모색하고 이 자금들이 교육과 장학, 직업 훈련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나라들도 탈북자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두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두 전문가는 김정은 정권의 사회에 대한 통제를 깨뜨리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주제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두 달 가까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 행위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불확실한 대북 정책과 한국 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결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역량 강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계산으로 이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북한은 3월부터 10월 사이 총 14일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24발을 공해상을 향해 쏘아올렸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224일 동안 평균 16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통한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발사일로부터 53일째가 되는 12일 현재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두 달 가까이 잠잠한 건 올해 들어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포함해 이전까지 북한이 가졌던 가장 긴 도발 공백기는 40일이었습니다. 실패로 결론이 난 지난 9월 5일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10월 15일 또 다른 미사일 발사 시도 사이였습니다. 이어 4월 28일과 5월 31일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이 간격인 33일, 그리고 3월 18일과 4월 15일 사이의 28일이 그 다음으로 긴 공백기였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짧게는 5일에서 21일 만에 도발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 공백이 50일이 넘은 현 시점은 이례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불거진 한국 내 정치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불명확한 대북 정책이 북한의 도발 중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지난 5일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춘 이유는 한국 내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t's our view that the only reason they have not done anything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because of the domestic crisis.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빅터차 석좌는 미국의 대선일인 11월 8일을 기점으로 앞뒤로 26일 내에 북한이 도발을 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빅터차 석좌는 지난달 미국의 대선이 있기 26일 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거가 끝난 뒤 26일에 예상된 도발은 한국 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빅터차 석좌의 이런 예상은 과거 북한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의회 선거에 맞춰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해온 전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대선에 맞춘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북한이 도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트럼프 신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지켜보고 또 그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실제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 국장은 지난달 미국의 전문가들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북미 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People ask, will North Korea do another provocation? Of course. I mean, it's in the nature of the regime. It's just a question of when. You know, and provocation is kind of a benign.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지난 5일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세미나에서 사람들이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지에 대해 묻고 있다며 도발은 북한 정권의 본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념일을 맞아서인지 혹은 미국이나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추후 판단하겠지만 도발에 대한 정확한 시기만 모를 뿐 도발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 국장 역시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여온 양상은 도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 취임 첫 6개월 내에 도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꼭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군사적 목표를 갖고 이뤄지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This is not an effort to get our attention. This is not an effort to somehow provoke us or rattle us. This is a military testing program. We've seen time and time again.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이 군사적 시험 프로그램의 일환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관심을 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도발하거나 화를 돋우려는 게 아닌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군사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하면 북한이 곧바로 또 다른 시험을 실시하고 핵실험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반복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군사적 프로그램이 진전하는 만큼 그들의 목적도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핵무기 운반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역량을 쏟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정치적 목적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지난달 22일 한국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일 뿐 그 과정에서의 협상은 목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혹시 대화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북한의 목표는 대북 제재 완화나 경제 보상이나 혹은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이나 북미 관계 개선이나 남남 갈등을 유발이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지금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 때문에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이 있는 1월 혹은 광명절과 태양절이 있는 2월과 4월 중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 국방 2 플러스 2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고려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압박과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행정부 교체 시기에 한미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는 것은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1월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13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아시아의 권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 주재 안호영 한국 대사와 호주 대사, 그리고 싱가포르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안호영 대사는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에서 발휘했던 지도력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 would like to endorse with full force would be what he said about the importance of continuity in US leadership.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확립하는 데 독보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이른 미국의 지도력은 국제통화기금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미국이 주도해 설계한 기구들을 통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아시아 나라들뿐 아니라 미국에도 혜택을 주었다고 안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안 대사는 이어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이 상징하는 자유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And then we in fact one of the things we experienced through this election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here was surge in anti-trade emotion.
자유 무역과 세계화는 모두의 이익을 주는 만큼 미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 대사는 특히 한국의 정치 상황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y third point. There is about one point which has been raised by Kevin, which is Korea undergoing domestic political turmoil for the time being.
현 상황이 정치적으로 격동기인 것은 맞지만 촛불 집회에서 봤듯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된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역경을 개혁의 기회로 삼았다고 안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안 대사는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우려되는 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본 가치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인권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Let me just start from what Joe said, which is that what makes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unique.
이밖에 안 대사는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전략적 도전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First, pressure. Second, engagement. Third, deterrence.
미한 두 나라가 압박과 개입 그리고 억제로 북한 문제를 다뤄나갈 것이며 이 가운데 억제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략적 도전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안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들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국제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 수해복구 지원금 모금에서 목표액의 25%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추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의 고노에 다다테루 총재는 13일 함경북도 수재민 수천여 명이 여전히 국제사회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노에 총재는 지난 3일부터 10일간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둘러본 뒤 발표한 성명에서 수재민들의 인도적 필요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노에 총재는 무산군과 회령시에서 4일간 체류하며 복구 상황과 필요한 지원 등을 확인하고 현지 주민과 조선적십자사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고노에 총재는 많은 주택과 아파트들이 새로 건설돼 수재민들이 추위를 피해 새롭게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재민들은 이번 홍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앞으로 수개월간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 기본적인 구호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건과 수도시설 등을 복구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적십자사는 국제사회에 함경북도 수재민들을 위해 1,550만 달러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은 목표액의 25%에 불과한 38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적십자사는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수재민들의 건강 회복과 복지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조선적십자회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인성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수로 파괴된 무산군 내 수도시설 복구를 위해 북한 당국과 논의하고 있으며 무산읍 수도시설 보수 작업과 수재민들을 위해 새로 건설한 아파트 내 수도시설 공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6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7만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고소하는 청원서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출됐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해 직접 이 국제형사재판소 담당 검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한 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변호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 범죄 책임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9일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을 하셨는데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인권 상황은 이제 세계 최악 중에 하나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 COI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했듯이 북한의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로서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의 안보리로 하여금 회부되어야 한다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부터 매년 2014년 그 해에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 또 2015년에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 또 금년에도 이미 지난번 71차 유엔총회 제3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특히 그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회부를 안보리에서 하려면은 상임이사국 5개국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부분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보리에 의한 회부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은 안보리가 회부를 하지 않더라도 로마 협약에 의하면 담당 검사가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담당 검사로 하여금 직권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갔다 온 곳입니다.
네, 그때 현지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예, 잘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일단 저희의 그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검토를 해서 이제 예비 심사를 한다고 예비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예비 조사를 해서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걸려서 그것이 또 예비 예심 법원이 또 있습니다. 프리트라이얼 체인버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또 그 정식 조사 요청을 해서 거기서 승낙이 되면은 정식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그러면 그 제소의 실효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한데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려면은 그 관할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관할권 행사 방법으로서 첫째 방법으로는 그 로마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협약의 당사국이 그 범죄를 회부를 하거나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를 하거나
네.
이렇게 되는데 우선 북한은 로마 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회부를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고 그다음에 안보리가 회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보리는 지금까지 벌써 이미 3년 연속으로 해왔습니다만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렵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 협약에 규정된 게 ICC의 검사가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그 전제 조건은 북한의 김정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국적국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로마 협약의 당사국이면은 이런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바로 이 UNHRC 즉 UN 난민 기구에서
네.
북한 주민은 사우스 코리아, 즉 남한, 즉 로마 협약의 당사국인 남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이도 그 이론에 따르면 남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해서 그 이론을 저희가 이제 원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채택을 할지는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검토를 할 문제고, 다만 저희가 이렇게 제출하니까 이미 이것이 이미 북한에 이 정보가 입수가 됐어요.
아, 네.
정보가 돼서 저희와 같이 저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NK워치라고,
네.
그 NK워치의 대표로 있는 분이 안영철 씨인데, 그분이 바로 북한의 정치검수정서 출신입니다.
네.
그분을 북한 우리끼리라고 그 방송에서 비난하는 방송을 바로 나오는 걸로 봐서 북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된 북한 인권유린 관련 청원서가 얼마나 되는지,
네.
또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된 거는 아마 제가 아는 한은 이제 4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전에서 또 제출한 건데요. 네, 그게 전부 김정일 시대 거입니다. 앞에 두 건은. 그래서 김정일 시대 거가 맨 앞에 거는 김정일 시대 거가 됐는데 김정일이가 이만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해당이 되기 어렵고, 그 다음 것도 이 범죄가 김정일 시대에 주로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이 로마 협약에 의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할이 되려면은 2002년 7월 1일 이후 범죄가 돼야 되거든요.
네.
또 현재 김정은이를 상대방으로 하려면 또 역시 김정은이 시대에 일어난 범죄가 돼야 되는데, 그 앞에 제출했던 것들은 대부분이 그 김정은 이전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은 들고요.
네.
그러나 이제 작년에 제출한 것과 이번에 제출한 것은 주로 김정은 시대를 이제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적인 관할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그 이론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귀추를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 단체 활동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서 그 불처벌, 임퓨니티, 그러니까 그 처벌받지 않은 관행을 이제 끊는 게 이제 중점이다.
네.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고 지도자를 회부해서 책임을 지도하고 하는 것에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제 쏠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번에 제출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북한의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호소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초점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탈북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조화롭고 상생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구보도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 또 북한
13일 서울 북한대학원 대학교 북한 이탈 주민 지역사회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북오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북민과 학계 전문가들, 공무원들이 나와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뤄갈지를 논의했는데요. 행정자치부의 정일섭 팀장입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지금 3만 명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각 지역에 정착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하고 잘 그 소통을 하면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계된 국민대 통합위원회 또 이북 오도위원회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넘어오셔가지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도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거나 또 우리 대한민국 기존의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같이 살아가는데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또 전문가분들 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들 같이 좀 질문도 하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역사회에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북한 출신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을 주제로 한 이우영 사단법인 북한연구학회장의 기조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그것이 그 이분들의 사회적응의 출발점이면서 궁극적으로 그런 훈련들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고 보고 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건 분명한데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 편견이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은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이분들이 조금 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조금 자긍심이라든지 자존심 같은 것들을 좀 밑바탕에 두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삶을 개척하겠다는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을 주제로 이수정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요. 청주대 하민철 교수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하민철 교수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고 해서 그 겪는 이유, 원인들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통일부 주도로 정책 설계, 정책 결정을 잘 해왔습니다. 아주 성공을 잘 해왔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즉 지역사회에서 아직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남한 사회도 굉장히 힘듭니다. 남한 주민도 힘들고 근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이 힘든 나라에 와서 또 더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서 중앙정부가 또 우리 지자체들이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고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려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서는 김성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서울교대 윤철기 교수, 정일영 서강대 교수와 사단법인 자유통일문화원 이해란 대표 등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일영 교수입니다.
석사과정 마치고 북에서 온 친구들하고 한 1년 반 같이 살았어요. 그때 경험했던 내용들 좀 말씀드리면서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탈 주민과 우리 남한의 주민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고 생활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었어요. 서로 언어가 같고 또 같은 민족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남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데 좀 문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북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집에 이제 놀러 오는 친구들도 북에서 이제 남한에 정착한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남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3도, 양덕, 수풍, 구성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 영하 9도고요.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 7도에 머물겠습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 영하 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 영하 2도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 0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3도, 낮 기온 영하 11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21도까지 내려가고요. 장진 아침 기온 영하 20도, 낮 기온 영하 11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6도가 예상되고,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6도, 낮 기온 영하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조금 끼고 먼 바다의 경우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북부는 앞바다는 맑고 먼 바다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15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알레포 폭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말했습니다. 자이 대표는 14일 알레포 주민들과 반군의 철수 휴전 합의가 파기되자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알레포는 대규모 폭격과 교전이 재개됐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계자들은 적어도 5만 명의 시민들이 있는 반군 관할 지역에 정부군과 제휴 세력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이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있는 곳에 엄청난 폭격을 가하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사실상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4일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기존 0.25%에서 0.75%에서 올렸습니다. 제닛 옐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이 이번 결정을 견인했다며 미국 경제가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고용시장 개선과 물가 상승 전망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런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건 10년 만에 두 번째입니다.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지만 기본 틀을 벗어난 독자 제재엔 반대한다고 중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14일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상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항상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대표는 또 한반도 상황은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자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직후 새로운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선 기간 중에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실리콘밸리의 정보 기술 업체 대표들을 만납니다. 이날 회동엔 애플과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등 미 서부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업체 최고 경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실리콘밸리 기업인들과 친밀한 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은 대선 기간 중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며 그를 강하게 비난해 거센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업체인 구글과 쿠바 정부가 인터넷 서버 설치를 통해 구글 자료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과 쿠바 관리들은 12일 아바나에서 쿠바 내 구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계약에 따라 쿠바 내 유튜브나 지메일 등 자사의 서비스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쿠바에서 유튜브나 지메일 등을 이용할 경우 접속 대기 시간이 종전보다 10배 이상 짧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교가 단절됐던 미국과 쿠바는 직접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구글 자료를 이용하려면 베네수엘라를 거치는 바람에 속도가 늦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는 운동을 펼쳐온 슈미트 회장은 과거 북한의 평양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모색했지만 북한 정권의 폐쇄 정책과 검열, 통제 환경 때문에 추진을 접기도 했었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전자상 거래 업체인 미국의 아마존이 영국에서 무인기, 즉 드론을 통한 첫 배송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무인 배송기는 14일 아마존이 생산하는 파이어 TV 작동 장치와 팝콘 봉지들을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주문자에게 배달했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이날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주문이 접수된 지 13분 만에 상품이 배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드론 배송이 일반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